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막몇년 동안 주 80시간씩 갈아 넣은 거예요.
네,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회사를 1,0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와, 드디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인생 역전을 축하해야 할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파티를 해야 할 타이밍이죠.
근데 창업자인 여러분의 계좌에 떨어지는 돈이 단돈 0원이라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게 과장된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벤처 캐피털, 즉 VC라는 거대한 기계의 숨겨진 수학적 톱니바퀴를 아주 제대로 뜯어볼 거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문 실무 해설서를 바탕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사실 대중매체에서 보면 VC는 막돈 많은 부자들이 아이디어 하나 듣고 수표 써주면 그 샤크탱크 같은 쇼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멋진 피칭 한 번에 수십억이 꽂히는 마법 같은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미션은 단순한 투자금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탄생하는 그 배경에 있는 VC의 진짜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대출 심사역의 머릿속과 비교해 보면 이 기혈 세계가 좀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은행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군요.
네.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그 은행원들이 끊임없이 묻는 게 뭘까요?
당연히 원금 갚을 수 있냐, 이자 낼 능력 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은행은 실패를 어떻게든 막아내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VC의 핵심 철학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이라면 위험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뜻인가요?
오히려 원금을 전부 날려버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이들은 이 회사가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10배, 아니 100배의 압도적인 결과를 낼수 있는가, 오직 여기에 집착합니다.
와, 100배요.
네, 철저하게 극단적인 상승 가치, 그 상승 잠재력에만 베팅하는 게 바로 VC입니다.
아니, 근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미스친지처럼 보일 수 있죠.
네. 도대체 그 엄청난 자본이 다 어디서 오고 왜 그렇게 100배라는 미친 수익에 목을 매는 건지 그 구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실질적인 돈의 출처부터 따라가 봐야 이 구조가 이해가 갑니다. 연기금이나 대학 기금처럼 진짜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출자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LP라고 부르거든요.
아, LP. 그분들이 진짜 전주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분들이 진짜 돈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이 펀드라는 법적 그릇에 막대한 돈을 담아주면 우리가 흔히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부르는 GP들이 그 돈을 받아와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LP가 돈을 대고 GP가 굴린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펀드를 진짜 미친 듯이 굴러가게 만드는 엔진이 바로 수수료와 성과 보수 구조에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그의 약2% 정도를 운용 수수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피로 가져갑니다.
2%면 뭐 투자할 회사를 찾아다니고 조사하는 비용 같은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펀드 만기 때 발생합니다. 나중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상장시켜서 LP에게 일단 원금을 다 돌려주고 난 뒤에 남은 전체 이익의 무려 20%를 성과 보수, 즉 캐리로 챙깁니다.
잠깐만요. 2%로 펀드 굴리다가 대박이 나서 수익이 나면 그 전체 수익의 20%를 떼어간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와, 결국 GP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20% 성과 보수를 터트려야만 밤낮없이 끼어다닌 것에 대한 진짜 보상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극단적인 몇 법칙, 즉 파월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파월로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 규모의 가상 펀드가 있다고 쳐보죠.
네, 1,300억.
GP가 열심히 골라서 25개 스타트업에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 성적표는 대중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나요?
25개 중에 무려 15개 회사는 흔적도 없이 망해서 원금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네, 15개나요? 그럼 절반이 훌쩍 넘게 망한 거잖아요.
맞아요. 펀드 투자금의 60%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와, 60% 손실이면 일반 펀드 매니저면 당장 잘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살아남은 5개 회사는 겨우 본전을 칩니다. 1배 수익이죠. 그리고 3개 회사가 한 3대 정도를 벌어와요.
아, 잠깐만요. 벌써 25개 중에 23개 회사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펀드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 너무 참혹한 수준 아닌가요? 손실을 다 못 메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나머지 단 2개의 회사가 모든 판을 바꿉니다.
아, 남은 2개.
10개의 회사가 10배를 벌어오고요. 마지막 남은 단 1개의 회사가 60배라는 기적적인 대박을 칩니다.
60배요? 한 회사가요?
네. 이 하나의 거대한 홈런이 앞서 망해버린 15개의 회사에 그 막대한 손실을 전부 덮어버립니다. 덮는 걸 넘어서 펀드 전체에 거대한 불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들어서 9번 헛스윙을 시원하게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장애 홈런으로 게임 자체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수학적 모델이네요.
네. 그게 바로 VC 생태계를 지배하는 파워로입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치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전략 보는 것 같아요.
아, 영화 스튜디오요?
네, 왜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을 빵 터뜨리기 위해서 솔직히 망할지도 모르는 20편의 독립영화나 실험작에 기꺼이 제작비를 대주는 스튜디오 있잖아요. 어벤져스 하나가 박스오피스를 휩쓸면 나머지 실패작 비용은 다 묻히고도 남으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애초에 실패율이 60%가 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펀드가 도대체 이 엄청난 리스크를 어떻게 파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VC의 본질을 실패를 피하는 사업으로 오해하시거든요.
실패를 피하려는 게 아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가 발생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전제로 깔고 가요. 펀드가 무너지지 않게 자본을 영리하게 배분하는 아주 고도의 포트폴리오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어떻게 하는데요?
GP들은 펀드 자금의 절반만 초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후속 투자를 위한 예비비. 실무 용어로는 follow-on reserve라고 하는데 이걸로 꽉 쥐고 남겨둡니다.
아, 돈을 다 안 쓰고 절반에 킵해두는 거군요.
네, 절반의 돈으로 일단 수많은 씨앗을 쫙 뿌려놓고 지켜봐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60배의 홈런을 칠 것 같은 떡잎이 딱 보인다. 그러면 남겨둔 자본을 그 승자에게 몽땅 몰아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견디는 방파제를 미리 든든하게 쌓아두고 될성부른 놈에게 남은 물을 다 퍼붓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펀드를 구원할 그 단 하나의 승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VC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정말 극단적으로 뒤바뀌더라고요.
네, 기준이 확 달라집니다. 완전 초기 단계, 그러니까 프리시드나 시드 단계 투자를 먼저 볼까요? 이 시기는 정보가 너무 불완전해요. 사실상 극단적인 가능성을 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쵸, 뭐 아직 제대로 된 제품도 없을 거고 고객 데이터 같은 것도 빈약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철저하게 사람에 집중합니다.
아, 사람을 본다.
네. 창업자의 비전이 이 시장의 진짜 문제와 얼마나 잘 맞물리는지, 즉 파운더 마켓 핏을 따지고요. 무엇보다 창업자가 시장의 피드백을 수용해서 제품을 수정해 나가는 그 속도, 이게 얼마나 빠른지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서로의 잠재력이나 분위기, 이른바 바이브만 보고 뛰어드는 약간 연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이고 대화가 절통하면 일단 한번 만나보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진짜 연애랑 비슷하죠?
하지만 시리즈 A, B 혹은 그로스 같은 후기 단계로 넘어가면 이 관계가 철저한 결혼 계약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창업자의 반짝이는 눈빛이나 그 열정만으로는 수십억 원을 끌어낼 수 없잖아요, 솔직히.
당연하죠. 연애 시절에는 상대방의 작은 단점이나 무모함이 막 귀여운 매력으로 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콩깍지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결혼 단계, 즉 후기 투자 단계에서는 그 단점이 같이 쓰는 조인트 계좌를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후기 투자자들은 철저히 냉혹한 숫자의 엑스레이를 들이댑니다.
숫자의 엑스레이요? 무섭네요. 어떤 숫자들을 보나요?
이미 나타난 성장 곡선을 도대체 내가 얼마의 가격에 살 것인가를 따져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반복 매출, 즉 ARR이 얼마나 탄탄한지 봅니다.
ARR, 네.
그리고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인 CAC와 그 고객이 평생 우리한테 벌어다주는 가치인 LTV, 이 두 가지의 비율이 건강한지를 따지죠.
들어가는 돈 대비 뽑아내는 돈이 확실한가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갑을 더 여는지를 보여주는 순매출 유지율, NRR 같은 지표들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막대한 마케팅비를 태워서 만든 가짜 성장인지 아니면 튼튼한 수익 구조를 가진 진짜 성장인지를 판별해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연애와 결혼의 룰이 최근에 극적으로 좀 뒤틀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가 오면서 말이죠.
아, AI.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 기업들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시키려면 방대한 컴퓨팅 자원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필요하고 최고급 인재도 싹 다 끌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극초기 단계부터 상상 초월의 고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우습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막 서로 분위기 파악하는 연애 단계인 AI 스타트업한테 당장 집을 사고 혼수장만할 엄청난 결혼 자금을 쥐어줘야 하는 셈인데 이거 벤처 투자의 룰 자체가 지금 깨져버린 것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룰이 깨졌다기보다는 AI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에 투자의 잣대가 극도로 가혹해 진화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가혹하게 진화했다고요?
네. 과거의 초기 투자가 아주 적은 자본으로 가설을 조금씩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면 AI 투자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시장의 구조적 우위를 확 선점해버리는 게임이거든요.
애초에 스케일이 다르군요.
그래서 VC들은 초기 AI 기업에게 예전이라면 후기 단계에서나 요구할 법한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은가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증명해야 그 큰 돈을 주나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모델이 똑똑해져서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그 데이터 플라이휠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아, 데이터가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요?
막대한 자본을 가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베끼지 못할 방어력, 즉 디펜시빌리티가 있는가. 이 거대한 구조적 해자를 극초기부터 증명해내야만 그 자본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리스크가 천문학적으로 커진 만큼 극초기부터 완벽한 독점 시나리오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군요. 진짜 냉혹하네요.
네,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깐깐한 심사를 다 거쳐서 드디어 창업자에게 돈이 건네지는 순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좌에 수십억 원이 딱 꽂히는 순간, 창업자는 아, 이제 모든 게 해피엔딩이다 하겠지만 실상은 어떤 형태의 계약서로 돈을 받느냐에 따라 창업자의 목줄이 완전히 쥐어지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돈을 받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Y컴비네이터가 고안한 세이프라는 미래 지분 취득 계약 투자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세이프요? 되게 유명하죠.
네. 창업자 입장에서 당장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할지 정하느라 힘뺄 풀이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한테 아주 매력적이고 유행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이 세이프 투자 구조를 보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당장 긁기는 너무 편한데 나중에 상상도 못한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는 신용카드 같다.
신용카드요? 오, 흥미로운데요?
왜냐면 초기에는 이자도 없고 만기도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이 투자자 저 투자자한테 한 장씩 긁으면서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 이면에 가치 상한,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창업자들이 단순히 언론에 자랑하고 싶어서 화려한 기업 가치 숫자만 막 부풀리다가 나중에 이 세이프가 진짜 주식으로 전환될 때 도대체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그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2월 결제 폭탄을 맞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 상한이 100억 원으로 설정된 세이프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상한선 100억에 20억 투자.
창업자가 그 돈으로 정말 뼈빠지게 일해서 다음 정식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가 무려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와, 대박났네요. 10배 뛰었네요.
창업자는 환호하겠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세이프 투자자는 현재의 1000억 원 가치가 아니라 옛날에 약속했던 그 100억 원의 가치 기준으로 지분을 싹 쓸어버립니다.
잠깐만요. 회사는 1000억짜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100억짜리 회사 살 때의 싼 가격으로 주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1000억짜리가 됐지만 회사의 무려 20% 지분이 이미 과거 투자자들에게 완전 헐값에 넘어가 있는 상황을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는 거죠.
맙소사.
이렇게 여러 장의 세이프가 중첩되면 창업자의 지분은 그야말로 눈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정식 라운드에서는 VC들이 보통주가 아닌 무조건 우선주, 즉 프리퍼드 스톡을 고집하면서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악명 높은 우선주요? 저희가 살펴본 그 우선주의 독소 조항 중에 희석 방지, 엔티다일루션 조항이 있던데요. 그 중에서도 풀 레챗이라는 조항에 수학적 마법을 뜯어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창업자 지분을 날려버리는 건가요?
풀 레챗은 쉽게 말해서 허공에서 주식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조항입니다.
허공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1년 전에 VC가 주당 1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음 라운드에서 주당 5천 원의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다운 라운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기업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받는 상황.
이때 만약 풀 레칫 조항이 발동되면 1년 전에 1만 원에 샀던 VC의 주식 가격이 소급해서 5천 원으로 재계산됩니다.
오, 옛날에 비싸게 산 걸 지금 싼 가격으로 다시 쳐준다고요?
네, 투자자가 낸 돈의 총액은 그대로인데 쳐주는 주식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가진 주식 수는 순식간에 두 배로 뻥튀기 되어서 불어납니다.
아니, 허공에서 늘어난 그 주식,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꺼내와야 그 수를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희생해야죠.
그게 바로 창업자와 직원들의 지분 파액을 깎아서 채워넣는다는 게 핵심이군요. 아니, 회사가 힘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 지분을 싹 갈아넣어서 벤처 캐피털의 손실을 메워줘야 하다니요.
맞습니다. 창업자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투자자가 이사회 의석, 그러니까 보드시트를 떡하니 차지하고 또 창업자 마음대로 회사를 팔거라 돈을 빌리지 못하게 막는 거부권,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스까지 행사한다면 이건 뭐 경영권은 완전히 꽁꽁 묶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런 조항들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어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VC의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워질 때 원금과 지분율을 철저히 지켜내는 하방 보호장치입니다. 동시에 회사가 대박이 났을 때는 즉각 주식으로 전환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상방 이익을 같이 보장받는 그야말로 투자자를 위한 마법의 계약서인 셈이죠.
와, 자기가 피땀 흘려 만든 파이인데 정작 자기는 손을 못 대고 남들 먼저 다 떼어주게 룰을 촘촘하게 적어놓은 거네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죠.
근데 이 모든 복잡한 족쇄들이 평소에는 캐비넷 안에 되게 조용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회사를 매각하는 그 엑시트의 순간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 무시무시한 위력을 드러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를 천억 원에 팔고도 창업자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기막힌 상황이 바로 이 타이밍에 발생하죠.
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죠. 실무용으로 이걸 분배 폭포수, 디스트리뷰션 워터폴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폭포수요? 어떤 방식이길래요?
층층이 얀둥이가 놓여있는 거대한 폭포수를 한번 상상해보시죠. 맨 위에서 물, 즉 엑시트 대금을 콸콸 쏟아붓는데 맨 위층의 양동이가 완전히 다 채워져야만 비로소 그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아, 순서가 철저하게 정해져 있군요.
네. 이 폭포수의 맨 꼭대기에 놓인 가장 큰 양동이가 바로 앞서 말한 청산 우선권,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를 가진 투자자들의 양동입니다.
그럼 회사가 한 3천만 달러, 약 400억 원이라는 뭐 나쁘지 않은 금액에 매각된 다소 애매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 폭포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해지겠네요. 400억이면 솔직히 꽤 큰 성공 같거든요. 근데 VC들은 자기 주식 비율대로 돈을 순순히 안 나누잖아요.
절대 안 나누죠. 그럴 거면 우선주를 안 샀죠.
그들은 내 원금 800만 달러부터 무조건 먼저 채우겠다면서 그 청산 우선권 양동이를 확 들이밀고 폭포수를 싹 다 쓸어 담아버립니다. 물이 밑으로 흘러가질 않으니까 맨 밑바닥에 있는 창업자의 낡은 양동이는 당연히 텅 빌 수밖에 없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가 2억 달러, 약 2,600억 원에 팔리는 진짜 초대박이 터지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져서 모든 양동이를 다 채우고도 한참 물이 남는 상황이죠. 이때 VC들은 아주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재빨리 나는 원금만 챙기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선언하고
우선주를 일반 보통주로 싹 전환해버립니다.
아, 원금만 받는 게 손해니까요.
네. 그래서 창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그 거대한 남은 파이를 같이 나눠 가집니다. 완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죠.
진짜 얄밉게 똑똑하네요.
특히 창업자가 진짜 단 한 푼도 못 건지고 빈손이 되는 최악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요?
투자자가 내 원금 양동이도 가득 채우고 나서 밑으로 흘러가는 물에서도 자기 지분만큼 또 퍼담는 악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참여형 우선주, 이른바 더블딥 조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와, 더블딥, 두 번 퍼먹는다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 번 투자를 거치면서 선순위 원금 양동이가 층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진짜 창업자 몫은 영혼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업자가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엄청나게 큰 파이를 구웠어요. 근데 계약서대로 빵 굽는 기계 대준 사람, 뭐 밀가루 재료비 대준 사람 다 잘라주고 나니까 정작 그 뜨거운 오븐 앞에서 파이를 구운 내 접시에는 부스러기 하나 없는 겁니다.
허탈한 노릇이죠.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게임 아닌가요? 창업자에게 철저하게 과혹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금 덜어내고 이 구조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보면요. 이 냉혹함이 오히려 거대한 VC 생태계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를 지탱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런 강력한 하방보호 장치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LP들의 그 막대한 자본이 그저 고만고만한 애매한 성공에 다 묶여버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실패 확률 60%짜리 위험천만한 스타트업에 돈을 대지 않을 겁니다.
아, 돈줄 자체가 마를 거라는 말씀이군요.
네, 이 포포스 조항들은 창업자에게 무언의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회사를 400억에 팔고 편하게 해변에서 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4천억, 4조짜리 절대적인 홈런만을 원한다.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와, 무섭네요.
결과적으로 창업자와 투자자의 인센티브를 오직 극단적 성공, 딱 하나로 강제 결합시키는 엄청난 수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복잡하고 짜증났던 계약서와 수학적 계산이 결국 창업자를 극단적 성장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거대한 엑셀러레이터, 부스터 역할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벤처 캐피털이 단순히 뭐 유망하고 돈 없는 불쌍한 창업자한테 선의로 돈을 쥐어주는 키다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철저하게 파월로 몇 법칙의 수학적 토대 위에서 수많은 실패를 포용하고 최후의 승자 독식 기업 하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 배분 기계였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과 연결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에서 스와이프하는 소셜미디어 앱들, 버튼 하나로 부르는 택시, 직장의 업무를 혁신하는 AI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왜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독점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다 VC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네. 결국 이 모든 혁신은 무조건 100배 성장해서 시장을 싹쓸이 독점하라는 VC들의 수익구조, 그 플라이휠의 입맛에 맞춰서 생존하고 진화한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기술의 DNA,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오늘 살펴본 벤처 캐피털의 냉혹한 계약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기술의 형태마저 자본의 룰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전체 논의를 관통하는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여러분께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죠.
벤처 캐피털의 이 강력한 방정식이 오직 100배 성장과 시장 독점이 가능한 기업에게만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하고 비록 100배는 아니더라도 건실하게 수익을 내며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혁신 기술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밀려날 수 있겠죠.
네. 단지 이 VC의 플라이휠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9대가 폭발하더라도 1대가 화성에 가는 로켓만 쏘아 올리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몰리느라 당장 우리 주변에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짓는 일은 멈춰버린 건 아닐까요?
정말 뼈 있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이 VC의 기계장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결론을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